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기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너무 안 돼서 화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실력이 모자랄 때도 있고 혹은 상황이,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데 안 돼서 화가 났던 적. 저는 어렸을 때 뭐에 그렇게 화가 났냐면요, 게임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스테이지를 못 깨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났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게임을 하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 게임기를 한 대 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공부였으면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잘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공부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잘 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이건 이제 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는데 유독 게임에는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기를 몇 개나 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시려고 부신 건 아닌데 한 대 살짝 쳤는데 그냥 잠깐 던졌는데 박살이 나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를 해결하고 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부질없다, 그리고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는 이거를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요, 현자 타임이라고 해서요, 예, 그렇게 분노를 다 표출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부질없음, 후회함 이런 거를 현자와 같다고 해서 현자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그러한 현자 타임들을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에서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좀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되지를 않으니 너무나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분노와 또한 자책과 같은 것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포기해버리면 쉽습니다. 공부 같은 경우도 야,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빨리 포기를 하면 쉬운데 이 신앙을 포기하자니 걸리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조금 알겠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포기해버려 라고 하기에는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알 때보다 더 편했던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분노와 자책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게 만드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 인생을 돌아봐도 신앙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제 행동 혹은 제 삶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만족하면 교만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만 같고, 저도 누군가 나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면 아이고 저거 교만한 거 봐 라는 반응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내 신앙이 왜 이럴까, 좀 더 좋아져야 하는데, 좀 더 훌륭해져야 하는데,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늘 자책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는가, 평생 이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해낼 것만 같았는데, 돌아서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다라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 기도조차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구원하셨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 노력도 해보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다른 교회 예배까지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보았는데 늘 같은 문제에서 힘들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평생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보다 라고 포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 살아본 것 같습니다. 늘 빚진 자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는데, 내가 뭐 죄를 용서받을 만한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늘 죄송한 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개도 들 수 없어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렇게 늘 빚진 자처럼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자책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이 그 죄를 평생 회개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며 또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늘 미안한 마음으로 고민하며 자책하며 회개하며 회개만 하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서 현실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하심에 관한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낼 수 있겠구나, 사라지겠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나누었듯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절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표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사람이라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표현 중에 옛사람을 지워버리고 새사람이 되라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옷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왕족 혹은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토가라는 옷은요 로마의 귀족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입니다. 여성이나 이방인 그리고 평민들은 입을 수 없었던 옷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군복으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으로서는 입을 수 없었던 옷인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어떠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옷을 입지 못하던 죄인이라는 신분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 혹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에 합당한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에 합당한 옷을 입히셨는가? 입니다.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가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책하며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왕이 자신의 원수였던 나라의 종을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적대하던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종으로 섬기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나라의 종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종이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이제 몸을 씻기고 왕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사실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나 그 누가 시비를 걸 수 없을 존재적으로나 이제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왕이 그 종을 자신의 자녀 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복을 입고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그 옷이 불편합니다. 왕자로서 가져야 할 성품, 행동, 예절에 대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에 실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배워도 바로 되지도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실수합니다. 해야 될 것들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자가 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늘 방에서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죄송해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왕자로 삼아주셨지만 저는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보나 하나님 그 왕의 명성에 이름에 억지를 하지 않기 위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방에 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이 왕자가 된 것을 후회합니다. 그냥 종으로서 살았으면 더 편했을 걸. 이걸 배우는 위해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맨날 실수하고 부끄럽고 내가 왜 이러려고 왕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왕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를 자녀 삼아서 불편하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왕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습게 들리시겠죠? 저 자녀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종에서 왕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자신이 대적하던 나라의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왕자로 삼아주셨는데 자녀로 삼아줬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영화라면 우리는 그렇게 볼 것입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뭐하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아, 나도 저랬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텐데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저의 모습이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나 우리의 신분이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해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어떻게요?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왕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려보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아직 죄인이었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란 옷이 더러워지는 꼴을 우리는 못 봅니다. 이 옷이 더러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빨고 있습니다. 빨고 또 입고 또 더러워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들어와 빨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을 깨끗이 빨아서 걸어놓고 그 옷을 보며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해서 혼이 날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과 회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자녀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읽은 25절에서 32절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성품, 보여줘야 할 태도들입니다. 왕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사실 그 왕실의 법도를 배우는 거잖아요. 왕자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배웁니다. 말투, 예절, 또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써먹어봐야 합니다. 한번 배운다고? 한번 해본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실수해야 합니다. 틀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법과 말투, 예절, 태도들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이 배운 것들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색하고 또 틀립니다. 자꾸 분노하게 됩니다. 화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린 자꾸 분을 품게 됩니다. 분을 품고 나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현자 타임이 와서, 아, 내가 왜 분을 내었을까? 아, 하나님, 내가 분을 낸 내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좀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배워나가면 좋겠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배움을 통해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투성이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초신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 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죠. 실수도 하고 내 열심히 오해를 사기도 해보고, 아 그러면서 아 이 열심히 오해를 사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도 배우고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하다가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 내 모든 행동이 오해를 사는구나,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이렇게 하느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저는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 혹시 버림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새 사람이란 옷을 입고, 아니 입지 않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두는 것,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하고 쉽게 말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 옷을 더럽혀도 괜찮으니까 밖에 나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옷은 빨면 되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방 안에서 좀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봐라.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라. 잘하게 될 것이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지금 잘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야. 나는 너를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자책하며 우리의 잘못을 매일매일, 잘못에 대해서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에 매여서 걱정함으로, 조바심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늘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귀한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잘하지 않으면 혼내고 잘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만 같아서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못했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는 매일 실패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하지 못할 만한 죄인입니다. 예배 나가기도 꺼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직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가요. 좀 제 생활을 좀 정리하고 교회에 나갈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을 물론 뭐 오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은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또한 뒤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죄송해서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혹은 3일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불과 지난주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해보겠다 했는데 또 똑같이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도 예배를 드리기도 죄송합니다. 그냥 뒤에 잘 앉아있다 갈게요. 하나님 기도하기도 죄송하네요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은 없고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엄청 큰 빚을 져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신앙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교회에 나가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싫고 예배도 싫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가버릴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교회여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제가 목사님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나가고 싶었거든요. 나가야지, 나가고 싶다. 그래서 최소한의 협상 안으로 아버지 내가 교회를 옮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속내는 다른 교회 간다고 하고 안 가려고 그랬죠. 딴 데 가서 있다가 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가? 이럴 거면 안 믿는 게 낫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보라고 하신, 살아보라고 하신 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교제하시기에, 우리를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 사랑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죠? 라고까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자책은 사랑의 관계에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자책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아이고 나 때문에 또 싸웠구나,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데 그래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있긴 하지만 네, 있긴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사랑의 자리에서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래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아, 더 잘해보자, 한 번 더 잘 살아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자책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신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입는 옷이라 불편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은, 이 옷을 오래 입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실수하며 늘 불편해하고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실수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죽는 날까지 실수하며 넘어지며 또 자책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자리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고 실수를 자책하게 하려고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자책도 있고 심지어 원망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차 자라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모습을 보며 너가 이 정도만 컸으면 됐다라고 만족해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 잘하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 인생이, 이러한 삶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늘 실수하며 자책하며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넘어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웃으시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라면 우리가 좀 더 힘내어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기쁨으로 조금 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지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차 자라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영광, 이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시며 점점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